솔트 신조 1장 8항부터 11항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 7페이지입니다. 8항부터 11항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8항 선택의 작정.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서 똑같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 대한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계획과 뜻의 결정이 하나이며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가 은혜와 영광이 이르도록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동시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도록 선택하셨다고 선포한다. 구항 미리 내다보신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선택. 이 선택은 미리 내다보신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기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선택받기 위한 필요한 선수 요건이나 원인 또는 조건으로서 기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하도록 거룩하도록 등을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선택은 모든 구원의 선의 원천이며 선택에서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은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흘러나온다. 이는 사도의 증거와 같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이지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다. 10항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초한 선택.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이 선하신 기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가능한 자질이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정하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통된 죄인의 무리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또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1항 변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 자신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일정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 택하신 자들은 버리심을 받지 않으며 그 수가 줄지 않는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인간이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예정하시는 이 선택 교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그냥 죄 가운데 죽도록 모두 다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분이다 하는 비난을 적어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공평치 못한 분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공평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과 공의의 원칙에 마땅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절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심판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그것이 뭐가 공평치 못한 것입니까? 가장 공평하고 가장 의로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 좁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비난으로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버려짐을 당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버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잔인함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마치 그렇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잔인함의 희생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아주 마땅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자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만 하나님 구원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고 그것은 공의라 할 수 있죠. 똑같이 대우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짧은 이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항에서 이 사실을 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버리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꼭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주권적인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빚을 지신 적도 없고 빚을 갚아야만 되는 의무를 지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야만 되는 정당성과 당위성과 그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기를 그냥 기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특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인간의 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는 신학은 그것은 이상한 신학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한다면 그건 뭐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되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끌어대가지고 아주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도출해낸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저하고 IQ가 같거나 그 다음에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된다.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 예정교리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처음에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그것으로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선택교리를 이해하거나 믿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면 꼭대기에 있는 계단을 분명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밟아야 되는 계단을 밟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계단을 밟으시려면 1층부터 밟아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계단을 이해할 수 있지 그냥 점프해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근접한 신앙생활의 방식은 복음의 증거를 따라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교리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지 예전교리가 믿어지지 않고 예전교리 때문에 걸려서 더 이상 복음의 진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8항을 보시면 작정에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작정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은 결코 다른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언약인데 왜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오래되어서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옛 언약이냐면 인간의 실패 때문에 그렇죠. 왜 언약이 갱신되어야 되느냐면 언약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지 언약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언약 같은 경우에는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이방인들도 나중에 들어오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백성들이 언약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의 혜택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의 차이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처럼 드러났다가 나중에는 광명한 태양처럼 비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점점 확대되고 점도 분명해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생기는 차이지 하나님의 언약과 작정 그 자체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언약의 본질에 있어서의 통일성 그리고 경륜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 그 다음에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1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돌투신경 교재 11페이지 보시면 오류 반박 2번이 나타나는데 이번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파랑에 대한 반박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으로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과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또한 후자는 뭘 가리킵니까? 예,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이죠. 여기에는 불완전하며 철회될 수 있고 확정적이지 않으며 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또 완전하며 철회될 수 없고 확정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믿도록 택하심이 하나 있고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우리는 작정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반해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작정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자세히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류 반박 2번에 보시면 자세히 보면 세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눠놓고 하나를 가지고 또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작정입니다. 일반적 작정은 뭡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일반적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일반적 작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 작정이 뭡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 작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작정인가? 그런데 누가 믿을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가 믿을지를 아시는 그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게 되죠.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결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믿는 신자도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는데 잘 믿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일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상적으로 볼 때 믿다가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이단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작정, 즉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시는 그 존재는 구원받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미리 아시는,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는 그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작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작정들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의 주장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결정,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용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작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에서 결정하는 주체인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마치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다가 결론은 우리한테 맡겨둔 것과 비슷해요. 그 결론은 우리가 내린 것입니다. 결론이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구원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실행된다고 하면 얼마나 구원이 위태롭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단으로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선택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들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들 자신 안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도전을 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적인 색깔을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의 완성이 자기의 의사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칼빈주의자, 장로교인들은 별로 열심을 내지 않지요?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론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도전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향해서 믿으라, 결단하라, 선택하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 혹은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생한 은혜, 중생에서 거듭나서 새로워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말이지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했겠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셔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레일을 깔아주셔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기차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레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달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미안 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의 예정만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결정에 따라서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느냐. 인간의 원죄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인간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만 하면 주님을 붙들 수 있고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만 달려있지 않고 인간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논박 2번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논박 오류 말고 논박 2번을 보시면 이것은 사람 마음의 망상이 성경과 상관없이 깨를 낸 것이라 그리고 구원의 황금사슬을 끊어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 뭡니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다 뭐지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요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 선택이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구원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구원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1항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 구원의 숫자가 줄거나 늘지 않는다. 그것은 확정되어 있는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박 6번을 의식한 것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십시오. 14쪽을 보시면 6번 나타나지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 받도록 택하심이 모두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택하신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멸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진정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박을 합니까? 이 역겨운 오류는 하나님을 변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받은 택하심의 견고함에서 경건한 이들이 얻는 위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이 왜 이런 논박을 하는가?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모두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변하기도 한다는 이런 주장을 왜 하느냐?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뭐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 택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말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선택, 사울의 택하심을 후회하셨다라고 사무엘 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을 살펴봤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변심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울의 변심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책의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울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반응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지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안타까움을 나타내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민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것인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예견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서 때로 오해를 갖기도 하지만 미리 아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미리 아신다는 말은 누가 믿을지를 안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돌투신경 10항에서 이 사실을 잘 증거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래 놓고 이 선하신 기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가능한 자질이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정하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통된 죄인의 무리 가운데 우리도 다 공통된 죄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은 택하시고 왜 이스마엘은 버리셨습니까? 언뜻 보면 이스마엘은 서자고 이삭은 친자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만약에 해석하시면 어디에서 딱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일에서 걸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서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은 선택하고 왜 이스마엘은 버렸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태어난 신약적으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종교적 옷은 입었지만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왜 야곱은 선택하셨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확정지어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따르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 즉 야곱은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3페이지에 나오는 반박 5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류의 이런 말이 나타나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죠. 아르메니 수주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불완전함에 불확정하게 택하심은 이제 막 시작하거나 한동안 지속된 미리 내다본 믿음, 회심, 거룩, 경건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완전하고 확정적인 선택은 믿음, 회심, 거룩, 경건 때문에 끝까지 인내한 미리 내다본 견인 때문에 이루어진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내다본 인간의 자질과 경건에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과 근거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할 것인지 아주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 여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자질이나 행위를 미리 내다보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메니스 주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보신 어떤 선한 것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 선한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것을 보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믿을지 아시고 바로 그 사람, 믿음을 발휘할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예지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누가 믿을지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에게 의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뜻으로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구원이 완성될지 완성되지 않을지의 여부는 선택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지 인내하지 않을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미리 아신 믿음이나 믿음의 순종이나 거룩이나 선한 기질에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믿는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이 먼저고 믿음은 나중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항 끝을 보십시오. 구항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이 언급되지요. 그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지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은 선택의 결과로서 드러내는 열매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뜻에서 무조건적 선택이지 어떤 이유도 실제로 없다는 의미에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뜻 가운데 자신만 아는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는 하나님 자신만 아는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강 건너 이방신을 섬겼던 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무슨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한 기질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자기 아내를 두 번씩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아내로부터 곤란함을 겪었는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어나가시다 보면 사실은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보다 오히려 빌라도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가능하면 그들의 압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로 오늘도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은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무슨 선한 기질이 사울에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그를 만나시고 불러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너가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아요. 왜 면접을 하고 왜 시험을 칩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슨 이유가 있다면 내가 성화되어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경험한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 구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꾸 입을 벌릴 때마다 내가 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했고 내가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경험한 구원이 무조건적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구원,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원인이 없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살아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백만 분의 일도 갚는 일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자극받아서 더더욱 열심을 내면서도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한테 뭐 주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도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유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 안에 처음부터 믿음을 찾지 않으세요. 오히려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믿음은 선물로 원래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또 곡해해서 마치 결정론자처럼 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이나 자신의 자녀가 믿지 않는 것을 정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반응해야 될 그 반응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불신을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가지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미리 무엇을 예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을 거명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신명기 29장 29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행동하면 돼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미리 예단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지지부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언약 자손이니까 언젠가는 믿겠지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방만하게 놔둔다든지 또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만 근거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오해해서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초한다는 말이지 믿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택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외적 소명과 부르심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믿음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받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요, 순종하게 될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항 후반부를 보시면 마땅히 선택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모든 구원의 선의 원천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왜 강조하느냐? 선택과 예정 교리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어떤 결단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이 방자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삶을 살게 되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지요. 실제로 현실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느냐,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로마서에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거룩의 토대가 되지 방자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교리를 참으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는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분히 열심이 좀 부족하지요. 기도도 살살하고 전도도 대충하고 그런데 이단들은 더 열심을 내지요. 아직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표 안에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거룩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내가 고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전생애를 다 바쳐도 내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빌미로 여러분들의 불신앙이나 믿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타나지만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표현도 나타나지요. 그래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인간의 마음에 드러날 때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것은 전적인 100% 나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구원은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불신앙의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굴과 자비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의 결과임을 알게 하여주셔서 다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다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자랑할 이유가 될 수 없기에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거나 내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걸맞는 삶의 내용으로 반응하여서 방자히 행하거나 또한 운명론자처럼 행하는 그런 극단에 처하지 않고 좌라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또한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린 자답게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